오늘 부활주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5절로 15장 57절 58절 짧은 두 구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라는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리 앉으겠습니다. 부활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2026년 부활주일 해마다 오는 절기이지만 그 절기가 우리가 신앙할 때 그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리플레시하고 또 긴장을 늦췄던 우리 삶 속에 다시금 리셋하고 셀업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 절기 유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죠? 부활주일도 오고 또 성찬도 다 또 경험하고 또 특별히나 종려주일을 위해 고난중환을 살필 때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15장을 통해서 부활장에 일러주고 있는데 거기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여러 차례 12절부터 20절까지 강조하는 내용을 봅니다. 부활 사건이 없다면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절망과 좌절과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주인공이 되고 또 새로운 삶의 지향을 갖고 나가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부활을 경험한 그들만 부활의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부활신앙이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할 건지를 오늘 결론부 같은 57절, 5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사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굳건히 서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열심을 기울여서 그 일에 넘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자세로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는 얘기예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합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비관하지만 우리는 이 생이 아니라 내세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고 그 철 열매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또 이 생이 아닌 내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군복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헛되지 않은 수고라는 얘기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16절에 그렇습니다. 다름질도 헛되지 않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다름질이겠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수고도 헛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유한 성도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첫 번째 말씀 보니까 부활의 신앙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확고한 견고히 굳건히 서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오늘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는 거기 견실하며 써 있는데 킴제임스에서는 굳게 서라 그랬어 있어요. 굳게 서라. 그래서 견고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의미 속에서 딱 앉아서 확고부동하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부활에 의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일부가 그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 그 부활을 여러 가지로 증거한 후에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어떠라는 얘기가 견고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교회 성도가 대부분이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 있다 하는데 하물며 이방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할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부활을 깨워주면서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결심을 가지라. 부활신에서 결코 흔들리지 말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면 그런 신앙을 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운 시간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라, 견실하라 그 의미 속에서는 확고부동한 결심을 세우라는 얘기죠. 확고부동한 결심.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오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정되었다. 자신의 마음이 확정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확정된 고백이 또 룻기에서 1장 18절에서 누대의 결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누대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1장 18절 룻기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유다로 돌아오면서 나를 따라와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고 다시 너는 제가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께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확고한 썼는데 어떻게 가라고 또 하시겠어요. 그죠? 이 루데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 더 이상 하지 않고 유다로 함께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 여인이 룻이 결국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이스라엘 족보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수고를 하더라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수고하더라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된다.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 된다.
네, 속된 말로 말짱 꽝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 대신까지 한 게 말짱 꽝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헛되지 않은 수고 바로 뭐라는 얘기요? 믿음에 견고히 서서 하는 수고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누대결 심처럼 다윗의 확정된 마음처럼 남들이 볼 때도 확고부동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확정은 남들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스스로의 뭐예요? 입증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섰다. 내가 그렇게 신앙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확증해라. 프루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시작할 때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헛되지 않은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죠? 굳건히 서고 굳게 서고 견실이 흔들리지 말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굳게 서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바울은 15장 전체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강조하면서 부활의 사실성 속에서 서란 얘기예요. 복음의 진리에 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 말씀 속에서는 너희가 국개선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일러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국개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기업이 되고 능력의 복이 된다라는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히 서서 부활신앙에 대한 약속에 견고히 서서 흘리지 말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됐지? 아니죠.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그 일들을 상속자인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감정, 환경, 어떤 상황 거기에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부활의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매일같이 정렬하고 때로는 영적인 훈련과 말씀에 대한 훈련을 필요함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고 우리가 그렇게 새로이 거듭나지는 매 순간마다 확신을 갖는 그런 일들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그럼 부활을 믿는 성도의 자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아까 말하죠. 견실하여 모아지고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가 견고하고 견실하고 자, 신앙을 위협하는 그런 요인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어떠한 외부의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 내부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일관성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그랬대, 그랬어, 그럼 시험 들고 사람 보고 시험 들고 그것이 아니라 외부 내부의 압력이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시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죠. 말뚝을 막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또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믿음을 통해서 색안경을 끼듯 잘못 보여주면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그 얘기했는데 교회 안에서 모든 회유하고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으로 다수결을 해요. 다수결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다수결이 그렇다고 진리는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수의 움직여서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의 질서의 진리에 따라서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가야 될 거예요. 세상적인 것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잘못돼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철학, 지식, 성적 타락, 물질주의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고난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험 앞에서. 부활신앙은 고난을 다시금 새롭게 해석하는 관점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너에게 당한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뭐 없이 고난 없이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도 반드시 그 고난을 거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육체의 연약하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죄의 권세를 깨뜨릴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 강하지만 부활의 능력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신앙 속에서 죄에 대해서 굴복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됨을 보여줍니다. 또 사명에 대한 회의와 낙심에서도 어떻게 하다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주의 일은 때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인정받는 못하는 그곳에서도 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은 수구의 의미를 보증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일 속에서도 우리는 회의와 낙심에서도 흔들리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여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옮기지 아니하면 그 뜻이에요.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음에 가고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다른 데로 옮기지 아니하면 그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서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워주시겠다고 22절 말씀, 1절 21절 말씀, 1절 23절은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일러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흔들립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슬럼프에 빠지고 흔들리고 또 낙심하고 회의하고 좌절하고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못해서 그래요. 다윗처럼 마음이 확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78편에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후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의심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수고하되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는데 그 헛되지 않은 수고가 믿음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림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재해석해서 확고한 신앙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가면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 연대에서 함께 부활시향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하고 있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얘기의 의미 뜻은 넘치게 하라 그 뜻이에요. 뭐하게 하라? 넘치게 하라. 그래서 페리시오라는 헬라어의 의미 속에서는 풍성하게 또 넘치도록 한계를 넘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조금만 더해라가 아니라 질적, 양적의 확장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부활시향에 만들어내는 사명의 열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부활시향을 갖고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넘치게 한다는 열정을 보여준 겁니다. 사명의 열정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주의 일에 넘치게 하는 그 의미죠. 그러니까 뭐가 주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주의 일. 오늘 58절에 주의 일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일도 있고 주의 일도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인하든 긍정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면 모두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책망받은 이유가 뭡니까? 주여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내들을 물러가라. 네가 누구 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누구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고 해야 할 주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일은 내가 숨쉬는 동안에 그 일이 숨넘어가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내죠. 그렇지만 내 일은 내가 호흡이 닿으면 내 일도 끝이에요. 그러나 숨 넘어 저편까지 갖고 가는 그 일인데 저편까지 가져가서 그에 대한 평가를 받는 일인데 그것이 주의 일이고 주의 일만이 기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주의 일이 이것이 주의 일이다라고 성경에 세 가지를 제가 찾아봤는데 거기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말합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알려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보내신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죠. 교회 데리고 와서 신앙을 알려주고 신앙을 잘하도록 말씀과 교육을 양육을 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주방문사 해야죠.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잘 서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리 와. 내가 일러줄게. 교회 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오늘 다음 주 우리 구역 당번인데 뭐 빠지더라도 이걸 해야 돼. 예배 스킵하고 그 음식 준비하고. 주의 일은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믿는 자, 하나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이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죄일 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못해 신앙한 사람들 예수에 대해 잘 알아요. 왜? 어릴 때부터 배웠어. 그죠? 근데 믿는 것과는 달라요. 알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력도 있고 거기에 따른 감사도 있고 기쁨이 있는데 아는 자는 지식만 있을 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같이 알아요. 그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까? 안 해요. 아는 걸 붙이지 믿지 않아요.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알아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알면서도 그분이 자신을 구원할 자인 줄 알면서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기초를 잘 놓고 잘 하는 게 중요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어줘서 내 삶을 내어놓고 거기에 굴복하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주의 일이에요. 이 기초적인 주의일이 제대로 안 된 이들에게 능력을 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구한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난 믿음도 없어요. 그런 사람 겁니다. 왜 그래요? 사람을 보고, 또 실수를 보고,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뭐요? 잘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보내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믿는 것이고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이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주의 일이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우리가 봉사로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 같이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중요하다 여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공동체, 성도들, 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들은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빌립보서 2장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오죽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다는 얘기를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금을 해서 또 후원을 해서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돕습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통했냐?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먼 여행길에 사울에게 와보니까 바울에게 보니까 여행 탓인지 어쩐지 그가 건강상 많이 잃었어요. 몹쓸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두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그런 직분을 받은 걸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해야 할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그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해서 해야 할 그 사명,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직분자들, 거의 다 집사로 불려주고 다 권사로 불려 직분이 있죠. 직분이 뭡니까? 그에게 이 일을 위임해서 충성스럽게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라고 허락한 직임이 직분이죠. 그래서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가?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집사로 그런 직분을 주십니다. 이 직분 갖고 상급 받으라 준 것이 아니고 명예로 불려준 것이 아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섬기는 그 일들을 하라고 그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감격을 갖고서 그 직분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 한권사님 오늘 댁에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이렇게 2011년 언제 월은 기억 안 나네. 거기 권사 감사 앞에 있더라고요. 이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이 구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가 이 감사패를 받으면서 내가 뭔데 이런 귀한 직분을 주나, 내가 뭔데 이런 천사에게도 주지 않은 그런 귀한 직분을 주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감격들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우선순위에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한때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런 직분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분 갖고 결심을 합니다. 때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해요. 자기 일만 바빠져요. 정작 그래서 예수 일은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그 감격 속에서 내 직분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들이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원동력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일을 잘 감당해냈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 가지 사건인데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확신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저주로 그친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의 메시아와 구세주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에 체험했어요. 뭐가 있어요? 오순절 성령이 말려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두 사건 때문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두 사건이 다시 한번 리커버 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왜 부활의 주님은에서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금 내 힘이 아닌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역사와 도움으로. 우리 선데스쿨 얘기했었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 권능이 가만히 있으면 받아줍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죠. 말씀과 기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을 끝났다면 충성을 바쳐 섬기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부활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본문에 우리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과 성령 충만함을 더 힘입어서 주의 일 것을 믿고 또 섬기고 직분의 충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된 자, 오늘 썬데이 스크랍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로 20절 말씀. 그래서 복음에 증거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들을 제자로서 제가 감당하라 알려주고, 그렇죠? 복음의 증거가 되는 삶.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교회를 세운 일을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 경쟁으로 분열했지만 바울은 주의 일, 그래서 공동체적인 사명으로 제시해줘서 부활신앙은 다시금은 교회를 세우는 방향성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깨뜨리고 섬김의 삶으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거창하게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께서 믿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직분을 갖고 섬기는 것입니다. 일상이 섬김과 일상이 사랑으로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부활신앙인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대과제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감당한 몫인 것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오늘 이 58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아까 힘쓴다는 거죠. 뭐죠? 넘치게 하라. 왜?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주의를 더욱 넘치는 자들이라. 힘쓰는 자들이라.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떡하다요? 헛되지 않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면 뭐냐? 그것은 이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주의를 힘쓴 자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수가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보증이며 세상의 수고는 사라지지만 주 안의 수고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불이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은 그냥 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섬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복이에요? 이 생에서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로 발을 디디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고 이 땅에 복주고 또 번성케 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 8절 보니까 내세의 복을 또 약속해 주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세의 복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외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처량하게도 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영광 중에 영접해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 본 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뻔한 소리 안 해. 그 면류관 받으려고 그렇게 면류관 받으려고 그렇게 자랑하는구나. 그냥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이사 장로들이 면류관을 받아서 좋다고 흥얼흥얼 합니까? 아니면 그걸 벗어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수님께 다시 보좌에 돌려드려요. 우리 받는 면류관 받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주께로 왔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씌워줘. 나는 또 벗어 주님께 드려.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은혜 더욱더 넘치게 하십시오. 힘쓴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더욱 섬기는 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렇게 될 것이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주며 주의 일에 넘치도록 그 일에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헛되지 않은 삶,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안 풀린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견고하길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믿음으로 더 열심을 내서 헌신하길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수가 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헛되지 않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상급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끝곡이 있죠. 당신의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가사처럼 우리의 섬김과 믿음이 헌신이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헌물도 드리고 또 사명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늘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믿고 경외하는 것이 주의 일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과 감격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은 버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끼치려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수고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된 봉사와 그 힘은 부활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나와야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로 묶는 원동력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도의 충성과 헌신과 노력은 그들에게 주어질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힘써 할 일이 쉬운 일이 아님을 일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수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가? 너희 수고가.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의미와 단어는 육체의 필요를 낳는 고된 일, 노동, 그리고 고통이나 곤란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섬기는 것만 일러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 당해요?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그것 때문에 욕도 먹는 것이 다 포함되고 있어요. 그걸 수고예요. 그래서 주의 일은 분명히 수고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어지게 안에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 기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 바라보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